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거나 또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은 상관이나 또 부하 직원, 동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이런저런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부닥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만은 때로는 서로의 관계가 오해가 되거나 잘못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죠.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이라는 말과 같고요. 또 평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샬롬은 외면적인, 외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적으로도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전쟁이 없다. 전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샬롬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위해서 이 샬롬의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외적으로 전쟁 없다고 해서 샬롬은 아닙니다. 외적인 면에서나 또 내적인 면에서 다 완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도시라고 하는 단어, 이루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평화, 샬롬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뜻이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2편에서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기에 평안을 구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인가? 여러분, 이 평화의 도시에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샬롬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면에서도 물론 전쟁이 없지만은 내적인 면에서 또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샬롬이 누구에게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올바른 이 샬롬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샬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끝에 오이라는 말이 오면은 복수형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면 이제 평화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에이레네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포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자 혹은 만드는 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I and you, 나와 당신과의 좋은 평화를 유지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you and he,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줘. 그럼 나는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나와 나에게 잘해주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you와 he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힘줄을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상태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된 사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그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잘 화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예,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배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노예니까 돈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노예니까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것이 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당신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그러나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병할 수 있으나. 자, 바울은 그 당시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은혜 충만하고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바울은 나이가 빌레몬보다 많습니다.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믿음의 아들과 같은 제자 훈련을 시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겸손한 자세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10절 말씀에서도 네게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중간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이렇게 할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겸손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빛을 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힘이 겸손에 있다. 그 뜻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은 뭐냐? 교만은 지는 석양빛과 같다 그랬어요. 자, 교만은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이런 화목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제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에게 아마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든지 자기 노예 일을 하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고 아주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에서 옆에서 도와주니까 유익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마 거기에서 이 오네시모를 잘 제자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은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막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네시모를 좋게 표현한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유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신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던 그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 일에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은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변화돼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도움이 돼. 신부름도 하고 편지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빌레몬 네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자기 옆에 있었으면 자기가 편리하죠. 그렇지만 나의 편리를 위해서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이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두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바울이 자기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당신의 노예였으니까 당신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순서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내가 원하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과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요. 지금 오네시모가 필요하지만은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바울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성자가 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니까 너무 경건해요. 천사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내려와가지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경건한 생활을 보니까 참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드릴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릴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성자가 증색을 하면서 사형을 합니다.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에게 설교의 은사와 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당신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능력을 줄까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또 그걸 반대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가 무슨 선물 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 착한 일 참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지만은 제가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겸손하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그 귀한 일들을 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섭섭해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몰라주냐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저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가리킵니다. 제가 떠났을 때는 무슨 짓을 했어요? 빌레몬에게 뭐 돈을 훔쳐갔든지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하죠. 남을 배려하는 표현입니다. 오네시모 잘못을 했지요. 돈을 훔쳐갔다면 얼마나 그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아, 저 오네시모가 당신의 돈을 훔쳐가고 당신에게 재정적인 손을 입혔지만은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내뱉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걸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덕스럽게 표현하는,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얼마나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은 자매 아비야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요, 바울이 써가지고 빌레몬 네 혼자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봐요? 아비야라는 사람과 아키포라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에게만 뜨뜻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바울만큼 하나님에게 잘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의 그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네 가지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피스메이커로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 하고서 남들이 왜 알아주지 않느냐 섭섭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피스메이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당신 사이에 I and you 사이에 화평이 아니라 you and he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중재자로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정이나 일시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번영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화평,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의 반대는 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화는 만약에 불화의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의 상태에 있다면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시고 서로 간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